설교 때 중간중간에 자꾸 물을 마셔서 죄송합니다. 제가 언젠가 오래전에 한번 라디오 방송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나운서는 한 번도 중간에 물을 안 마셔요. 왜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물을 안 마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평생 이 아나운서로 살 건데 이물 마시는 습관을 가져놓으면 방송 진행에 굉장히 지장이 될것 같아서 아예 처음부터 습관을 그렇게 들이질 않았대요. 아주 프로정신이 대단한 친구였습니다. 뭐든지 조그마한 결심이지만 자기의 일생에 걸린 결정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나오실 때 이부자리 다 개고 나오셨습니까? 이부자리 개고 나오셨어요? 예, 사실 저도 안 개고 나왔는데, 미국의 그 네이버 실이라는 유명한 그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이 부대에 그 수칙이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특수부대원으로서의 과업이 침구를 깔끔하게 각을 세워서 정리하는 것이 특수부대 임무의 첫 번째 과업입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사소한 거지만 결코 그것이 사소하지 않다는 거죠. 첫 발을 잘 디딜 때 하루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평소의 사고와 생각이 사실은 사소한 것에 실패해서 하루가 망가지고 사소한 성공이지만 하루가 성공이 되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또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행동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비난 또는 비판이에요. 자, 여러분, 사람이 비판 안 하고 살수 있나요? 비판 없이 이 세상이 돌아갈까요?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비판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이해와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사전적 의미를 좀 한번 볼까요? 사전에는 비판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어 판단하거나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은 어느 곳에도 쓰여 있질 않습니다. 그것은 해석을 잘못했거나 번역을 잘못했을 뿐입니다. 성경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judge라고 돼 있어요. Do not judge. 다시 말해서 네가 심판장의 자리에 앉지 말라 그 뜻이에요. 비판 자체를 금하거나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비판은 굉장히 건강한 기능입니다. 사전적 의미대로라면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어 판단하거나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이런 여과 기능 없이 세상이 건강하게 회복이 될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금한 것은 사실은 비난입니다. 중상모략. 사실과 다르게 상대방을 헐뜯고 해서 비난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남의 허물과 결점, 그것을 책잡아 나쁘게 말하거나 사실과 전혀 맞지 않게 헐뜯는 태도를 비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쪽의 경우를 사실 경고한 건데, 이 영역을 비판이라고 번역을 해놓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4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 11절을 좀 볼까요? 짧습니다. 오늘 두 절입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원문에도 보면 심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크리노라는 말이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마치 자기가 최종적 결재권자나 재판장처럼 한 인격에 대해서 저 인간은 틀렸어, 완전히 전체 부정을 하는 이런 무모한 태도는 좋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살다 보면 남을 비방하는 것만큼 재밌는 게 또 없어요. 그렇죠? 아닌 척하고 앉아 계시는데 사실입니다. 남 헐뜯고 남 험담하고 이 재미가 굉장히 쏠쏠하다 그래요. 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남을 비방하는 건 습관이 되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그런 죄성을 갖고 있고 그것만큼 죄성을 촉발시킬 수 있는 도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찰스 스윈돌이라는 유명한 방송 설교가가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강해자이기도 한데 이분이 우리가 남을 비난하지 말아야 될 일곱 가지 이유를 그의 설교집에 소개를 한 글을 읽어봤습니다. 뭐 여러분들 사실 다 아는 내용인데 정리를 해보니까 굉장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라서 한번 간단간단하게 메모를 좀 해봤어요.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가 모든 사실을 다 알 수 없잖아요. 두 번째, 사실을 알 수 없을 뿐더러 우리는 모든 동기를 다 알 수 없어요. 그 사람 마음 깊숙한 곳에 내재되어 있는 그 동기를 우리가 다 알 수 있나요? 없죠. 세 번째는 사람은 근본이 객관성이 없어요. 저서부터라도 모든 사물을 보거나 누구를 이해할 때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 본의로 말하고 이해하고 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굉장히 이타적이질 않습니다. 이기적이에요. 사랑마저도 지독한 이기성이 감춰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타적인 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 같은데도 특별히 자식사랑 같은 경우에 그 자식사랑만큼 이타적인 모습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 속에 교묘하게 이기성이 감춰져 있는 경우들이 많죠. 결국은 부모들의 이기적인 심성이 이타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만족이나 대리 만족을 경험하고자 하는 자식 사랑 마저도 그렇게 이용될 수가 있다 그 뜻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사랑마저도 사실은 그 사랑 자체가 이타적인 성격이어야 하는데 이기적이고 주관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인간의 인식 세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 모양을 각기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참 사람 대하는 것만큼 사실 재밌는 일이 없어요. 저 사람한테는 무슨 주제를 집어넣어도 뾰족하게 나와요. 그런데 이쪽 사람한테는 무슨 주제를 집어넣어도 동그랗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틀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될 때 그 사람의 내면의 틀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인성검사 많이 하죠. 제가 한 번은 평생 싸우는 두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두 분은 어떤 주제를 던져도 같은 시각으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 그것도 기적이더라고요. 한 번도 의견이 맞은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늘 세모꼴로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은 늘 동그라미로 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두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틀이 달라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쉽게 틀렸다 맞았다 하는 것은 조금 어리석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식 세계가 제한적이에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이유가 우리는 볼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저 자기 보는 경험의 세계로 사실은 말하는 것뿐이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코끼리 만지는 시험을 했는데 다섯 명이 만지고 와선 코끼리 어떻게 생겼더냐 물어보니까 어우 고무호수처럼 깊디다. 그 사람은 코만 만진 거예요. 담벼락처럼 평평하던데요. 그 사람은 옆구리만 만지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진 경험의 세계로만 인간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사람은 기본이 편견적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구조가 편견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사람은 일관되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비난할 수 없다는 이유를 이렇게 정리를 한 글을 읽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를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 우리 23절부터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시작.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달란트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부드러운 물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라 갚으리이다 하되
그리고 이에 가서 그가 빚진 곳으로 고개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놓아야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같이 보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허물을 용서받은 자입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예요.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할 수 없는 가난한 자였어요. 갚을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비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비난할 수 없고 눈에 들보를 가지고 남의 티를 책잡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탕감받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근본적인 은혜를 기초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비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비난 속에는 교묘한 어떤 심리가 감춰져 있는가 하면 차별화를 위한 비난입니다. 이런 거죠. 자기는 상관없는 자처럼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이 속에는 무서운 자기 기만과 자기 의의와 그 의가 교만으로 감춰져 있어요. 난 너하고 달라. 이 죄를 가장 크게 보면서 예수님께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대상들이 누굽니까? 파리새인들이에요. 그 파리새라는 말이 분리라는 뜻입니다. 왜 분리합니까? 너희와 같이 할 수 없어. 이 대한민국에 사실 기독교가 원래는 하나이어야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교단이 갈라지고 교파가 갈라졌죠. 전부 분리된 겁니다. 그 이면에는 전부 개혁을 부르짖고 분리를 했어요. 개혁을 부르짖고. 너희들은 틀렸어.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어. 이 뜻입니다. 자기 의죠. 자, 그런데 잘 보면 거기가 사실은 진리 문제 때문이기보다는 그런 진리 문제로 갈라진 경우는 한 10%도 안 돼요. 거의 90%가 지방색, 정치적인 이권 이런 것들 때문에 갈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화하는 거죠. 자기 의죠. 그 의 밑에는 교묘한 기만과 교만이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난 너하고 달라라는 차원에서 상대방을 비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진짜 의도가 뭐냐 하면 본문으로 다시 가십시다. 4장 11절을 다시 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뭐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같아요? 율법. 자, 왜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율법을 비방하는 것과 같을까요? 자, 우선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 앞에 있었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기억나시죠? 그럼 율법의 가장 집약된 핵심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입니다. 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말에 사실상 적극적인 목적지는 뭐하라는 겁니까? 이웃 사랑하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이 야고보 사도가 여기에 이 말을 기록하고 있는 적극적인 정신이에요.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난 비판 안 했어. 난 그런 거 유치하게 안 해. 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 속에는 적극적인 의미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종교적인 생활과 열심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경쟁 속에 형제를 비판하면서 사랑을 내세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비판은 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비판이 뭘로 묶어져야 됩니까? 마지막에 그 형제를 사랑하는 태도로 묶어지지 않는 비판은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기 기만과 의에 빠지는 비판으로만 끝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느 글에서 읽은 얘기인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애들이 떠드니까 초등학교였던 모양이죠. 전부 다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눈 감고 있어. 벌을 준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 그런 벌 많이 받았거든요. 그중에 이제 어리어리한 아이가 무서워가지고 눈을 감고 손을 들고 책상 위에 무릎 꿇고 있으려니까 그냥 바지에다가 오줌을 지려버렸어요. 오줌을 싼 거예요. 이걸 이제 친구들이 알면 이제 냄새를 맡기 시작하고 얘는 이제 그 교실에서 놀림감이 되는 거죠. 얼레꼴레 오줌싸대 막 이래. 그럼 애들 사회에서 그게 얼마나 창피하고 생활에 문제가 생기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거 먼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짐을 시켰어요. 아무도 눈 뜨지 마. 눈 감고 있어. 누가 눈 떠? 그리고는 물동이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그 아이한테 가서 오줌 싼 아이한테 가서 이 녀석 눈 감고 있으랬더니 누가 눈 뜨라 그랬어 하고는 물바가지를 확 견져버렸어요. 그 아이가 옷이 다 젖었겠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 아이가 반에서 놀림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벌은 줬지만 그만 아이가 어려서 오줌을 지리는 바람에 냄새가 나기 시작할 거고 그로 인해서 이 아이는 반에서 또 놀림감이 되거나 왕따가 될까 봐 물덩이를 끼얹어버린 거예요. 물을. 선생님이 못된 선생님이 돼버리고 말았죠. 항상 경고를 주고 야단을 치는 것은 건강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난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것이 사랑으로 묶어질 때 그것이 완성이 되는 거죠. 유명한 성경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못 들은 분은 없고 못 외울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이 너무 유명한 나머지 다음 구절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 같이 엽니다. 17절만 전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적 속성은 우리를 심판하는 데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제물되게 하신 사건도 결국은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목적지예요.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 자가 할 수 없이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 속에서 언어 습관 속에서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저 형제에 대해서 저 과장에 대해서 저 직장 동료에 대해서 아무리 봐도 저건 비판받아야 될 문제인데 그 비판이 그 끝이 그 궁극적인 본 의도가 저 형제를 저 직장 동료를 정말 사랑해서 하는 비판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이거는 온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윤택해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생활의 태도입니다. 이건 훈련해야 될 문제예요. 자꾸 남 헐뜯고 비난하고 뒤에서 뒷담하기 시작하면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데 그게 길어지고 습관화되고 내재화되면 우리 알잖아요. 남이 시커먼 욕하고 나서 아 정말 보람 있다 이러고 돌아가는 사람 봤나요? 재미는 있을 거예요. 밤새 화토치고 나서 뿌옇게 밝아오는 새벽을 맞으면서 아 보람 있었다 이러고 손 털고 일어나는 사람 봤나요? 재미는 있었을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재미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요즘은 SNS 글들 많이 올리죠. 근데 글을 한번 올릴 때, 말을 쏟아낼 때 우리는 한 번 더 이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이 비판을 내가 사랑을 담아서 하는가 그걸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삶의 확인, 연습, 순종 오늘도 쭉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특별히 또 남은 특세 한 주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또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기도하는 중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소리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